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흔히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온데 중음성 들리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아멘.
시편 제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지만 봄이 찾아오면 우리 주변에 온갖 꽃들이 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도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쁜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슬플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사무엘기 상입니다.
14장. 그때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헤롯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나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헤롯은 오래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오 하고 여러 번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과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해 주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자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받쳐서 이 자리로 가져다 주세요.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여러 손님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어오게 하였다.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묻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일을 알려드렸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죽음에 대해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동네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다. 저녁이 되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이미 시간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빵과 물고기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러고는 사람들을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고 남긴 것을 모아 담으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수는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도 5,000명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을 헤쳐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서둘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고 이르셨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쳐 보내시고 난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예수께서는 그곳에 혼자 계셨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뭍에서 멀리 나가 있었는데 거슬러 불어오는 거친 바람을 맞아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로 오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유령이다 하며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정말로 선생님이시면 저들은 물 위를 걸어서 선생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가 물 위를 걸어 예수께 다가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다. 그러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예수와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멎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닿았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가까운 여러 마을에 두루 알렸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무엘기상 제10장.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셔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테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보르 상수르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고를 뜯고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에베초서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분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랫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 집안에 뽑혔고 마드리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의 달래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은 더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애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나는 의롭다는 것과 그들이 심판을 받으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더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세상을 다스리는 악마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세상도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곧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를 이끌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셔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아버지께 속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에게 많은 소망의 기쁨을 기대하게 하는 약속이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지난 시간에 16장의 첫 부분에서는 성령과 세상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오늘 앞부분에도 역시 그것에 연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예수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저들에게 오셔야만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그 성령의 약속은 반드시 주님께서 가셔야 한다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책망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 8절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이해만을 나누는데 그 해설이 9절에서 11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9절인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정하신 규정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고 예수기도 외에 이 역사 속에 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요구에 미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세상의 가장 큰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죽어 창조주와 단절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 할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는 것은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생명과 멸망의 기준이 될 정도로 중요하고 아직 어둠에 있는 세상을 일깨우기 위하여 성령께서 감동하여 믿게 하시는 것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의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하신 10절의 말씀으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대적인 옳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으로 앞의 죄의 반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증거하십니다. 죄,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구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사람 스스로 세워놓은 의의 기준이 불완전함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역시 세상은 이 마지막 방법을 거절한다면 남는 것은 책망밖에 없습니다. 이 제목의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에 하심으로써 죄의 주체가 마귀이며 에덴에서부터 범죄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의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구속은 마귀 사탄이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노략질할 수 없게 만드신 엄청난 역사의 변혁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드러내고 책망하시기 위해서도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이 역사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성령과 제자들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심을 다해서 장래 일을 설명해 주시지만 아직은 육신의 기준 그대로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약속으로 오실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이 모든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영적인 진리를 수없이 가르친다고 해도 세상의 마음과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듣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2절 말씀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안타까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하는 12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기 전 아직도 당부하고 일러줘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우신 것은 주님뿐이셨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2절 하반절에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여기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은 다만 지금은 이라는 단서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못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반드시 감당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가 지금은 감당이 안 되고 장래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감당만 된다면 기대해 볼만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도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못하고 오해하는 일들일지라도 자신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신 후 보혜사 성령께서 저들을 움직일 때 저들이 감당되리라는 확신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절 앞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2절에 부정하셨지만 여기서는 그러나 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로 서두를 시작하십니다. 그 조건은 오로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완성된 약속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한 것의 문제는 거짓 영이 진리의 영인 채 위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바울은 경계하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어쩌면 이것은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에 대한 확증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뒤에 연이어 말씀하고 있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의 사역에도 함께 하신 내용은 태초의 창조의 현장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러므로 이미 과거부터 이 역사의 종말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 대상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실 것이라는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다른 것을 알리지 않으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 그의 의도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르침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 말씀하신 것이라는 데서 결론적으로는 성령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는 확인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4절인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려고 애쓰셨고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순종의 사역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되돌려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5절인데 꼭 같은 고백이 다음 장의 기도에서도 그대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17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는 15절 하반절에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역사의 완성 후에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실 것을 말씀하심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주하신 영광을 만하네 그들과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요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강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Gabriel 천사가 성전에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처음에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사가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세례 요한에 관해 예언한 기록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사람들은 메시아 곧 구세주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답니다. 그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었어요. 요한은 유대 강야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는 또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띠로는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이 허리띠는 아마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요한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알려드릴게요.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어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종종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불치의 병에 걸린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의 저자 가운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병든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사 누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의사였던 누가는 이 가련한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께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것은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주님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정결법에 따르면 혈우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와는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주간만 격리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 가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딸아, 이 얼마나 듣고 싶은 단어였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틀림없이 눈물을 쏟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의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여인의 품성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은 군중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다가가서 그의 옷을 만진 것은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혈루병 앓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족과 다시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옵나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